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프 세션스 신임 미 법무장관이 9일 백악관에서 공식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취임 선서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세션스 법무장관의 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이 정의를 위해 싸워왔으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점을 깊게 믿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날인 8일 상원은 표결을 통해 세션스 장관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가결 직후 세션스 장관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는 특별한 영예라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가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준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을 부활하려 하고 있다면서 세션스 장관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인준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여섯 번째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세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의 정확한 문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무부가 기업형 마약 조직인 카르텔을 소탕하고 미국 내 폭력 범죄를 줄이는 팀을 구성할 것, 경찰관을 겨냥한 범죄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보안군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존 니콜슨 사령관은 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15년간 이어지고 있는 아프간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프간 보안군은 지난 한 해 약 80%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할 때 사망자의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니콜슨 사령관은 사망한 병사들을 대체하느라 아프간군의 역량이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니콜슨 사령관은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해선 더 많은 미군 병력이 투입돼 훈련과 조언, 작전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8,400여 명인데 여기에 추가로 수천 명이 더해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금 감면과 관련한 대대적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9일 미국의 3대 항공사 경영진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 3주 안에 세금과 항공산업과 관련된 경이로운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항공 관제 시스템과 노후화된 공항 체계, 기차와 도로 등의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되돌려놓는 방식으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미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제 시설을 민영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항공사 경영진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일본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니신보사는 9일 멕시코 현지 공장 신설 계획을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니신보사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무역 발언 이후 멕시코 공장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일본 내 첫 업체라고 일본 매체는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 막대한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주부터 외국인 방문자들에 대해 지문 채취를 시작할 것이라고 중국 공안부가 9일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을 방문하는 14세에서 70세까지 대부분의 외국인들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안부는 그러나 외교 여권 소지자나 중국과의 상호협정을 체결한 국가 출신자들은 면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10일부터 홍콩과 인접한 중국 남부도시 선전에서 지문 채취를 시작한 뒤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이용해 시나이 반도에서 남부 휴양도시 에이라트로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 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매체들은 군 당국을 인용해 8일 저녁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 등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 능력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북핵 문제를 앞으로 미국의 중대한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에 나설 경우 김정은 위원장은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최악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늘 평양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동해북부 먼바다는 흐리고 눈이 올 예정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1.5에서 4m, 서해북부 앞바다는 1.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 능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전방위적인 다층 방어 구축과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7일 미국 육군협회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미사일 방어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육군지와 육군협회에 따르면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화상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과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방어만으론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t's not enough. If we're not also able to kill the archers, we will never be able to catch enough arrows.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요원들을 죽일 수 없다면 결코 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없을 것이란 겁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의 인구 밀집 상황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이 하나라도 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는다면 엄청난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군은 반드시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항공미사일 방어체계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e have to have an offensive capability also integrated into our air missile defense system.
한국 매체들은 앞서 8일 군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달 시작되는 미한연합 키 리졸브 군사훈련에서 예방적 선제타격 개념을 포함하는 4D 작전이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탐지와 교란, 파괴, 방어를 뜻하는 4D는 적의 공격 징후가 뚜렷할 경우 선제타격을 가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교란 기능과 스텔스 기능,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B-1B 랜서와 B-2 스텔스 폭격기, F-22 랩터 전투기 등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 자산이 훈련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브룩스 사령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군은 수평과 수직 등 전방위적으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방어망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인 방어망을 구축해 적의 미사일이 뚫을 수 없거나 뚫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위협에 맞서 다층 방어망 구축을 위해 삼각공조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다음 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 기간 중에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한반도 특별좌담이 열립니다. 윤 장관은 특별좌담에서 북한이 핵능력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올해가 북핵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북핵 외교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장관은 미넨 안보회의에 앞서 독일 보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해 주요국들과 활발한 양자 접촉 활동으로 북핵 외교를 전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장관은 특히 주요 20개국 외교장관 회의와 미넨 안보회의를 계기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한 외교장관 회담을 열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115대 의회가 개원 직후부터 연일 북핵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강경 대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양당이 기본적으로 대북 제재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선제 공격과 또 체제 전복까지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에는 천일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일교 기자, 네. 115대 의회가 개원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벌써 상하원 모두에서 이 북한 정책 문제를 검토하는 청문회가 열렸죠?
네, 상원에서 먼저 열렸습니다. 지난달 31일이었는데요. 인준이 아닌 정책을 논의하는 청문회로서는 처음 열리는 자리였는데 북한 문제가 다뤄진 것입니다. 곧이어 하원에서도 7일 북한 정책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역시 소위가 아닌 전체위 차원에서는 처음 열린 청문회였습니다.
예.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북한 문제를 가장 먼저 논의했다. 바로 의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급박한 안보 위협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이에 더해서 거의 30년간 미 행정부가 협상과 제재를 가했음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밥코코 상원 외교위원장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고를 해야 된다라고 거듭 말했다고요.
네, 공화당 소속인 코커 위원장은요, 상당히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Complain about secondary sanctions not being enforced and those kinds of things. I mean, we have to be a little bit more.
코커 위원장은 세컨더리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훨씬 체제 전복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코커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증인들에게 동적인 행동, 즉 군사적 행동이나 정권 교체가 아니면 북한을 비핵화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도 수차례 던졌습니다.
그렇군요.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도 언급됐다고요?
네, 코커 위원장은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선제 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고요. 또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의원은 왜 지금까지 미국이 시험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예. 또 체제 전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략이 나왔습니까?
네, 의원들의 발언을 모아보면요. 북한 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자유로운 세계를 소개해서 정권 붕괴를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고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포 통치가 체제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지난해 북한 제재법이 의회를 통과하고 법제화됐습니다. 북한의 제재를 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냈다고 봐야겠군요.
네, 다만 그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제재와 외교적 수단이 모두 포함된 종합적인 접근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예.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공화당 소속인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90년대만 해도 대북 유화책이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 이제는 유화책이 북한 정권을 지탱시키고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줄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Our question now is what else can we do to crack down on that regime? We have $2 billion.
루이스 위원장은 지금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물을 때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보다 북한 제재법을 더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밖에 청문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너무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면 대북 압박과 관련해서 공조를 얻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또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 해서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고난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밖에 북한 내 인권 유린자들을 그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자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네. 이번 의회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법안들이 벌써 발의된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테드포 하원 의원이 지난달 12일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역시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 의원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사드의 조속한 한국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6일 발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기류 천일교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에 나설 경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 토론회 토론자로 나와 한국 망명 이후 북한 전문가로서의 첫 행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새 미국 행정부가 대북 선제 타격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에 나설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판사판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동북아 안보정세 전망과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주제의 국제 확수레이의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김 위원장도 모든 독재자들의 말로가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했음을 봤다며 김 위원장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고 따라서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북한 정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김정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 하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한 이런 조성이 조성되면 너 죽고 나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이 심입니다.
태전 공사는 또 지난 1994년 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제네바 합의를 북한의 대사기극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당시 북한 외무성 내에서 제네바 합의가 이행될 것이라고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며 외무성 내에선 제네바 합의를 김정일과 클린턴의 사기 합작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당시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하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공격하지 못하게 시간을 벌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셈법은 북한이 며칠 못 가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해서 스스로 붕괴하게 만드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결국 시간을 둘러싼 양측의 의도가 맞아떨어져 대사기극이 연출됐다고 말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또 북한 내에서는 제네바 합의가 나온 다음 엄청난 내부 파장이 있었다며 전기 공업성 등에서 제네바 합의를 원점부터 바로잡을 것을 주장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 제네바 합의대로 미국과 한국이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줘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북한 전력망으로는 배전할 수 없었다는 점을 꼽으면서 내각 사람들이 매국노 협상이라고 들고 일어났지만 외무성에선 어차피 이행되지도 않을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태전 공사는 북한 핵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핵 동결로 가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핵 동결 이후 마지막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은 물론 한국과 미국에서도 내부 요인으로 합의점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북한에선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대가를 많이 받아내고 핵무기를 내놓자는 식의 제안은 불가능하다며 그런 제안을 하는 즉시 지금까지 핵을 개발해온 선대 지도자들의 업적을 말살하려는 시도로 몰려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모든 정책적 발기와 정책 이행의 기준은 김씨 일가의 장기 집권에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이거의 잣대입니다. 여기에 유리하면 하는 거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위협을 조성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하지 않습니다.
태전 공사는 이어 한국에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10조 달러를 내겠다면서 모든 핵물질을 내놓으라고 하고 미사일을 파기하기로 합의했다 치더라도 100% 강제 사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합의를 결재할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한국에 입국해 정착하면서 지난해 12월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자문위원으로 대외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태전 공사가 그동안 외부 강연과 언론 인터뷰에 나선 적은 있지만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60여 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기존 전문가들의 추정치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인데요. 한국 군 당국은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현재 고농축 우라늄 758kg과 플루토늄 54kg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최대 6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규모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일간지인 중앙일보는 9일 한국 정보당국의 대외비 문건을 근거로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과 관련해 구체적인 규모가 드러난 건 처음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그간 한국 군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의 추정치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물질과 관련해 고농축 우라늄 300에서 400kg, 플루토늄 40에서 50kg 수준의 보유를 추정해왔습니다. 중앙일보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20킬로톤 위력의 핵탄두 한 개를 제조하는데 각각 플루토늄 4에서 6kg, 고농축 우라늄 16에서 20kg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미 6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정보당국 관계자는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물질 생산시설과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며 북한이 예상을 뛰어넘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중앙일보는 전했습니다. 또 한국정보당국은 대폭 늘어난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을 감안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별도의 비밀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핵탄두를 최대 60개 생산할 정도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는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도된 대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758kg을 보유하기 위해선 2005년부터 원심불리기 4,000개를 고농축으로 쉬지 않고 10년 이상 돌렸을 때나 가능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이 수치라는 건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2013년에 한번 증축해서 원심불리기가 한 4,000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누가 쉬지도 않고 다 고농축으로 돌렸다 이렇게 돼야 이 답이 나온다는 건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핵을 하시는 분들은 이 원심불리기를 그런 식으로 돌리면 오히려 고농축 우라늄의 질이 떨어져요.
김 교수는 북한이 2005년에 핵실험을 시작했다는 것도 확실치 않은 데다 2007년 2·13 합의와 14 합의, 그리고 2008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요원들이 북한에 머물렀던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이 같은 분석은 나올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핵탄두 6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한 간 정례적인 평가를 통해 북한의 핵물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관련 보도는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물질 보유 규모를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9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의 증대되는 핵 능력에 대해 큰 우려를 갖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또 한미 간 정례적인 평가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달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2014년에 비해 10kg 늘어난 50여 kg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선 상당한 수준이라고만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북한의 핵 문제를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다수의 한국인들은 대규모 탈북민 유입이 한국의 핵심 이익에 중요한 위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김용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5개국 민간단체와 함께 6개 나라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의 불확실성을 주제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미국인의 60%는 북핵 문제가 앞으로 10년간 미국의 핵심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35%는 중요하지만 중대 위협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68%가 북핵을 중대 위협으로 꼽았고 29%는 중요하지만 중대 위협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일본인들은 40%가 중대 위협, 호주인들은 42%가 북핵 문제를 중대 위협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 남북 간의 대립이나 갈등이 앞으로 10년간 자국의 핵심 이익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32%가 중대 위협, 55%는 중요하긴 하지만 중대 위협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36%가 남북 간의 갈등이 중대 위협이라고 봤고 56%는 중요하지만 중대 위협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설문조사에선 북핵과 남북 대립 질문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에 대해서는 미국인의 70%, 한국인의 62%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부정적인 응답은 미국인 28%, 한국인 38%였습니다. 이어 탈북민들의 대규모 한국 유입이 한국의 핵심 이익의 위협인지를 묻는 질문에 한국인 중 23%가 중대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60%는 중요한 위협이지만 중대 위협은 아니라고 답했고 탈북민 유입이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답한 응답은 17%에 달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중대 위협으로 보는 비율은 미국인 중 38%, 한국인 45%, 일본인 28%, 호주와 캐나다인은 3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5개 나라에 대한 중국인들의 응답도 흥미롭게 나왔습니다. 중국인들 가운데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8%, 악화됐다는 응답은 19%로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등 이웃나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이 34%로 개선 중이라는 응답 19%보다 훨씬 많았고 일본과도 악화됐다는 응답이 55%로 매우 높았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일본과의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이 중국의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한국인 가운데 48%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고 답했고 악화됐다는 응답은 8%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 가운데 미중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은 11%에 그쳤고 악화되고 있다는 응답은 40%에 달해 부정적인 견해가 훨씬 많았습니다. 한편 미국인들은 한국과의 관계 14%가 개선 중, 25%는 악화, 58%는 이전과 같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인들 중엔 32%가 한미 관계가 개선됐다고 답했고 11%는 악화, 68%는 이전과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54%가 악화됐다고 답해 과거사와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영유권 분쟁 등이 국민 정서에 계속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전에 실시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관계의 불확실성에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북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두 나라의 대북 공조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버리면 북핵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인가? 중국 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에 밝은 워싱턴의 중국계 전문가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If U.S. wants to solicit Chinese support on the issue of North Korea, and at the same time keep pushing Beijing on Taiwan, then I think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주제로 이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이 타이완 문제로 중국을 계속 압박하면 중국으로부터 북한 관련 협력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중국의 대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은 중국을 더욱 비협조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당선인 신분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면서 중국이 북한 문제에 도움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 센터 석좌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이 대북 접근법을 다른 사안에 연계시켜 뒤집을 것이라는 시각을 경계했습니다.
If North Korea ever gets to the point of possessing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against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this is not a good moment for China.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은 중국에게도 좋은 순간이 아니며 바라건대 중국은 그런 시점에 도달하지 않도록 미국과 협력하는 데 근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 고위관리를 역임한 롬버그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특정 사안에 엮는 이런 식의 논리를 수십 년간 경험했다며 중국에게 북한은 근본적인 전략적 이해가 달려있는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롬버그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고 결국 협상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rule out that Donald Trump will at the same time he's putting pressure on North Korea explore the idea of conversations, eventually perhaps negotiations.
그러면서도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 체결안을 거절한 것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미국과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선 연구원은 중국의 미북 대화 제안에는 어느 정도 위선이 들어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한편으론 북핵 문제를 미북 간 현안으로 치부하며 두 나라의 대화를 촉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중국의 참여 없이 미북 양자 대화가 성사될까 매우 우려한다는 겁니다.
On one hand, the Chinese are saying that well, this is really a problem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so you should talk about it. It's China is only a bystander. But on the other hand, I think Beijing will be really concerned.
윤선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해 제안한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 체결안을 여전히 옹호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등에서 인권 개선 원칙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 정부의 근본적인 인권 존중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US Congress, there's always a solid number of congressmen, members of Congress who are very very interested in United States promoting human rights.
주미 일본 대사관 정무 특별 보좌역을 지낸 타치미 유키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미 의회의 강력한 인권 옹호 기조를 상기시키면서 우려를 일으키는 트럼프의 일부 표현이 미국 정부의 인권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 의회 주사국이 북한의 석탄 수출에 대한 유엔의 제재가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제재 결의에 예외 조항을 활용토록 권장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 CRS는 최근 왜 2016년 3월 채택된 유엔 제재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제어하지 못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량과 수입 금액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RS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1,500만 톤, 미화 7억 6,100만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물량은 6.5%, 금액은 4.8%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CRS는 이같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이 늘어난 이유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대북 제재 결의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도록 중국 기업들에 권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3월에 채택한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통해서 북한산 석탄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민생 목적이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 북한이 원산지가 아니면서 라진항을 통하는 경우 석탄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RS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상무부 공고 2016년 제11호에서 기업들이 해당 지역 세관에 간단한 서약서를 제출해 석탄이 민생 목적이거나 적환 화물이라는 점을 증명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결의안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도록 중국 기업들에 권장한 것이라고 CRS는 해석했습니다. CRS는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2270호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을 막지 못한 이유는 중국이 경제 제재를 통한 비핵화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자국 기업들의 북한 내 경제 활동을 보호하려고 하며 대북 경제 제재가 북한의 추가 도발이나 정권 붕괴를 촉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CRS는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미국과 북한의 교역액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12월 미북 교역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한 해 미북 교역액은 총 13만 9,334달러로 집계됐다고 미국 상무부 산하 통계국이 8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인 2015년에 475만 2천 달러에 비해 무려 97%가 줄어든 겁니다. 미국 통계국의 제이슨 신들치 연구원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for 2016, there's no imports value at all. So we've imported no, you know, nothing was reported as an import.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물품은 주류나 음료와 실험실 연구 장비, 그리고 상업용 인쇄물이 전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실험실 연구 장비는 2만 1,000달러어치가 1월에, 그리고 5월에는 상업용 인쇄물 3,000달러어치가 북한으로 수출됐습니다. 또 9월 주류나 음료 4만 5,000달러어치, 10월 가공된 가금류 7만 1,000달러어치가 전부입니다. 2월부터 4월, 그리고 6월부터 8월, 11월 교역은 아예 없었습니다. 진지르치 연구원은 12월에도 미국과 북한의 교역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Yeah, apparently in December there was no reported trade. No exports, no imports.
12월 중 미북 간 수출과 수입 모두 없었고 미북 관계를 고려할 때 별로 특이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한 해 전인 지난 2015년 12월 두 나라 사이의 교역액은 약 16만 달러였습니다. 보통 미국의 대북 수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민간기구의 구호 또는 자선 지원 품목은 지난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년도인 2015년 대북 구호 자선 지원 품목이 전체 대북 수출의 85%인 약 400만 달러를 차지했던 것과 크게 대조되는 겁니다. 실제로 매년 네 차례씩 북한에 의약품을 지원해온 미국의 민간단체 아메리케어스는 지난해 단 한 차례도 북한에 의료품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도나 포스트너 대변인은 앞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부터 북한의 의료용품이나 물품 등을 보내기 전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 지난해 단 한 차례도 의료품을 보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3월 유엔의 새 대북 제재로 의약품이나 의료용품도 산업안보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는 게 아메리케어스의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와 1874호, 2270호, 2321호 그리고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재무부 산업안보국이 건마다 심사하며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생화학 무기와 국가 안보상 통제되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 전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북한의 소비와 투자 부문에서 이른바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과거 소련 국가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최지영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이 같은 수치를 밝힌 논문을 내놨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최지영 부연구위원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지난해 말 북한 경제에서 비공식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먼저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이 연구는 이원화된 북한 경제의 특성을 감안해서 북한 경제를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으로 이원화한 이중경제 사회계정 행렬을 추정한 연구입니다. 이번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계정 행렬을 이용해서 분석을 시도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 경제 내에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인데 추정 결과 소득 분배 측면에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은 18.5%, 그리고 지출 측면에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은 28.5%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공식 부문의 확대가 북한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생산 유발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했는데요. 최근 북한 내 비공식 부문에서 형성된 가계 저축이 비공식 부문 내 투자 지출로 이어지면서 경제 전체적으로는 비공식 부문 확대를 통한 파급 효과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결과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설문조사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북한에 대한 경제 통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은 북한 관련 연구들이 그렇듯이 북한의 비공식 경제에 대한 기존 연구도 주로 탈북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탈북자 설문의 경우에는 탈북자들의 탈북 연도나 지역 그리고 소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설문으로 북한 내 비공식 부분에 대한 비중을 조사한 경우에 이는 가계 지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간 소비 영역에서의 비공식 부문 비중으로 해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제 전체의 비공식 부문에 대한 비중으로 해석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이제 북한 내 비공식 경제 비중이 통상 60에서 70% 정도로 매우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법을 따르면 북한 내 비공식 경제 비중이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소득 분배 기준보다 지출 기준에서 비공식 부문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연구에서 그 소득 분배 측면에서 비공식 부분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적 소유에 기반한 경제 단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사유화가 전 산업 부문으로 확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국유기업의 사적 이익 추구 활동까지 포함하면 4개 산업 정도에서 비공식 부문 소득이 발생한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정할 경우에 소득 분배 기준으로 비공식 부문 비중은 18.5%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 가계가 그 국유 단위에서 소득을 얻더라도 국유 단위에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득의 일부를 시장으로 이전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이전 거래 때문에 소득 분배 측면보다 지출 측면에서 비공식 부분의 비중이 더 높게 노출되었습니다.
네, 박사님, 북한의 비공식 부문의 경우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기존 연구 가운데 그 구소련의 각 공화국별로 비공식 부문 경제의 비중을 지출 측면에서 추정한 연구가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10% 안팎으로 낮게 나타나고 조지아 같은 국가들은 2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에 북한의 그 비공식 경제의 지출 측면에서의 비중은 28.5%로 구소련 국가들에 비해서는 북한의 비공식 부문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공식 부문이 북한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최근에 북한 가계가 비공식 부문에서 형성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고 사금융 시장이 이를 투자 지출로 매개하고 있다는 그 선행 연구들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가계가 비공식 부분에서 얻은 소득의 10%를 저축하고 이것이 투자로 이어질 경우의 결과를 분석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투자 지출은 소비 지출에 비해서 경제 전체에 대한 그 생산 유발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 지출 위주로 비공식 부분이 확대될 경우에 민간 소비 지출 위주로 비공식 부분이 확대되는 것보다 북한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런 결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런 결과는 그 북한 경제 이원화가 최근 들어 북한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 이원화는 2002년 7일 조치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는데 초기의 변화가 이제 산업의 측면에서는 농림업, 경공업, 기타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제 확대되었고 이제 최종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 소비 지출 중심으로 이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런 변화는 그 북한 경제의 파급 효과를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공식 부분의 가계 소비는 그 위에 세 가지 산업 이외에도 다른 부분의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비공식 부분의 소비는 특히 제조업이 아닌 1차 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 지출 중심으로 비공식 경제가 확대되는 것은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를 낮추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최근 북한 경제의 이원화는 그 건설업과 같이 다른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고 최종 수요 측면에서도 투자 지출의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 소비보다는 투자 지출이 경제 전체에 대한 생산 유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제 가계가 비공식 부분의 소비를 줄이고 이것을 투자하는 것은 이제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 효과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비공식 부문의 확대가 북한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박사님께서는 보십니까?
예, 비공식 부문의 확대가 북한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려면 가계 저축이 투자 지출로 잘 전환되도록 제도적인 요건이 구비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차금융 시장이 가계 저축과 투자를 내게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해외 자본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북한 내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사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최지영 부연구위원과 김은지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 체포돼 추방위기에 놓였던 탈북자가 일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사건을 직접 심리하기 전까지 이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서 15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했던 탈북자 최명복 씨가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러시아 유력 일간지 코메르산트와 현지 매체인 폰타카는 7일 유럽인권재판소가 이날 러시아 정부의 최 씨 추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인권재판소가 최 씨 사건을 직접 심리할 때까지 이 같은 결정이 유효할 것이며 심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적어도 1, 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 씨는 심리 기간 중에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레닌그라드 지역의 외국인 임시수용소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이들 매체는 전했습니다. 최 씨의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인권단체 메모리알에 따르면 올해 54살인 최 씨는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틴다시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벌목공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자 숙소 경비원을 매수해 도망쳐 로스토프시에서 숨어 지냈고 2005년에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했습니다. 최 씨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건설 노동을 하며 지냈고 현지인 아내와 가정을 꾸려 3살과 5살 난 아들도 뒀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현지 경찰에 체포됐고 러시아 법원은 지난달 말 그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메모리알은 최 씨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형당할 수도 있다며 러시아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추진하는 한편 유럽인권재판소에 최 씨 추방을 막아달라는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둔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조약에 근거해 지난 1959년 설립된 국제재판소로 인권조약에 비준한 47개국 모두의 판결에 효력이 미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에 조약을 비준한 러시아도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저희 B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B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7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1.5에서 4m, 서해북부 앞바다는 1.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맑고 곳에 따라 구름이 조금 있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4도, 양덕 아침 기온 영하 14도, 낮 기온 영하 5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영하 3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5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에는 영하 9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8도, 낮 기온 영하 8도입니다. 희천은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영하 4도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습니다. 용현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영하 4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신계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영하 3도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 기온 0도. 해산 아침에는 영하 24도, 낮 기온 영하 12도입니다. 장진 아침에는 영하 25도, 낮에는 영하 11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24도, 낮에는 영하 13도입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8도, 낮 기온 영하 14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대체로 구름 많고 동해 먼 바다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1에서 4m,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2월 10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프 세션스 신임 미 법무장관이 9일 백악관에서 공식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취임 선서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세션스 법무장관의 가족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이 정의를 위해 싸워왔으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점을 깊게 믿고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날인 8일 상원은 표결을 통해 세션스 장관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가결 직후 세션스 장관은 동료 의원들에게 이는 특별한 영예라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가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세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의 정확한 문구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무부가 기업형 마약 조직인 카르텔을 소탕하고 미국 내 폭력 범죄를 줄이는 팀을 구성할 것, 경찰관을 겨냥한 범죄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보안군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존 니콜슨 사령관은 9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15년간 이어지고 있는 아프간 전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프간 보안군은 지난 한 해 약 80%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와 비교할 때 사망자의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니콜슨 사령관은 사망한 병사들을 대체하느라 아프간군의 역량이 많이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금 감면과 관련한 대대적인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9일 미국의 3대 항공사 경영진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 3주 안에 세금과 항공산업과 관련된 경이로운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항공 관제 시스템과 노후화된 공항 체계, 기차와 도로 등의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부담이 되는 규제들을 되돌려놓는 방식으로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미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일본 최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니신보사는 9일 멕시코 현지 공장 신설 계획을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니신보사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무역 발언 이후 멕시코 공장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일본 내 첫 업체라고 일본 매체는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에 대해 막대한 국경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니신보사의 이번 발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9일 워싱턴으로 향하는 시점에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아이언돔을 이용해 시나이 반도에서 남부 휴양도시 에이라트로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 요격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 매체들은 군 당국을 인용해 8일 저녁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상자 등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라트 지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 내 이슬람 반군 단체들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터키 당국이 시리아 국경 인근 지역에서 대테러 기습작전을 벌여 150kg 분량의 폭발물을 압류하고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IL 반군 용의자 4명을 체포했다고 터키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터키 경찰은 또 반군들로부터 자살 공격용 폭탄띠와 원격 제어 기폭장치, 총기 몇 정도 회수했습니다. 당국은 이들이 대형 테러 공격을 모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일 공개된 경찰의 압류 영상에는 땅속에 파묻힌 무기와 폭발물을 찾기 위해 동원된 탐지견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터키 경찰은 새해 첫날 이스탄불 나이트클럽 내 폭탄 테러로 39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대테러 작전을 강화해왔습니다. 중국은 이번 주부터 외국인 방문자들에 대해 지문 채취를 시작할 것이라고 중국 공안부가 9일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을 방문하는 14세에서 70세까지의 대부분의 외국인들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안부는 그러나 외교 여권 소지자나 중국과의 상호 협정을 체결한 국가 출신자들은 면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10일부터 홍콩과 인접한 중국 남부 도시 선전에서 지문 채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